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선거대장님과 지휘자의 이렇게 허락을 받아서 올해 한 번은 제가 찬양대에 서가지고 내가 한 번은 기억 한번 해보리라. 뭐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지휘자와 선거대장의 마음, 저 강하고 완악한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저를 찬양대 세울 수 있는 은혜의 날이 오기를 꼭 제가 기대합니다. 때로는 좋은 노래 혹은 좋은 영화 한 편이 주는 메시지나 그 영향이 참 큰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설교자로 지금까지 부족하지만은 세워주셔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의 역량의 연약함을 자주 느끼고, 그래서 어떨 때는 좋은 영화 한 편 보고 설교를 그걸로 채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간혹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제가 뭐 게으르거나 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설교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한데 저의 역량의 부족함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좀 좋은 영화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번 주간에 꼭 설교 준비를 하면서 늘 머리에 떠나지 아니하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건 아니고 중간중간 이제 잘라서 5분 5분짜리를 한 너댓 개 본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국의 유명한 명배우 중에 그 송강호, 전도연 씨가 나오는 영화 미량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로는 좀 불편하고 좀 가슴 철렁한 것도 있고 속상한 것도 있고 좀 나가면 기분 나쁜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반기독교 영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영화 미량을 보면 기독교 신앙 가운데 특별히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극중 주인공인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 여인은 서울에 살다가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겪고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어린 아들 하나 데리고 미량이라고 하는 경상남도의 조그마한 소도시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때의 이 여인은 자기가 혼자이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업수의 역임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허세를 부리게 되죠. 자기가 꽤 돈이 많은 것처럼 허세를 부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죠. 그랬는데 이것이 전혀 예상치 못하게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 여인을 부자로 알았던 한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납치해가지고 몸값을 요구하다가 결국은 그 아들이 죽게 됩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누군가의 권유로 교회에, 조그마한 교회에 나가게 되고 거기에서 특별히 기도에 참석했다가 나름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체험한 여인이 마음의 범인을 잠재우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면회를 갔습니다. 면회를 갔더니 이 범인이 내보인 반응이 너무 뜻밖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그것도 어린아이를 죽이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니까 얼굴이 굉장히 어두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아들의 엄마가 찾아와서 면회를 한다고 하면 그 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그 범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정상적일까요? 양심이 있다면 면회에 차마 응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면회에 응했다고 하더라도 얼굴을 들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범인 그 아저씨가 너무도 환한 미소를 띠고 누구보다도 행복한 미소를 띠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같은 놈 우리 주님께서 다 용서하셨다고. 그래서 난 너무 행복하고 자유롭다고. 용서해 주러 간 그 여인이 그걸 보고 그냥 뒤집어진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회개가 도대체 뭐고 용서가 뭐냐, 신의 용서가 뭐냐. 나는 용서를 1도 안 했는데 누구 마음대로 네가 용서받았다는 거냐 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그리고 좌절을 안고 그 자리에 앉아서 펑펑 우는 것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여기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인을 다 용서하신다, 어떤 죄인이라도 다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이 논리를 크게 자기 중심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의 것을 탈취하거나 혹은 도둑질하거나 빼앗는 자는 이후에 몇 배로 갚으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4배로 갚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남의 것을 탈취 혹은 도둑질 혹은 빼앗았을 경우에 4배로 다시 갚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말로 아무리 떼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아마 영화에 나오는 그 범인이 그렇게 했겠죠. 뭐 편지를 쓰든지 뭘 해서 정말 내가 잘못했다, 당신에게 내가 용서를 구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다, 그러나 다만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 신앙을 접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하다, 저는 지옥 가야 될, 지옥이 있다면 가장 극악한 지옥에 가야 될 죄인이다, 나를 용서하지 마시라, 오히려 그렇게 편지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았다면 그 증거는 자신의 죄악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혐오를 거쳐서 자기가 그 특별한 해를 끼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4배가 아니라 40배로, 400배로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용서받은 자의 자세일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오늘 우리 신약 교회 혹은 신약 예배자의 삶으로 비춰본다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 오다가 11시 예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 드리러 오다가 내가 어떤 분과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사과해서 정상적인 관계가 되지 못함으로 마음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회개하지 아니한 것이 있다면,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다면 성찬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마음이 너무 불편함이 있고 내가 잘못한 것이 그 상대방에게 해를 끼쳤고 그 상대방과 내가 화해하지 못했다면 예배를 못 오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과 화해하고 사과하라. 뭘 그렇다고 여러분 다음 주에 아무도 안 오시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진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았다면 내가 어떤 해를 끼친 사람, 내가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더 무릎 꿇고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에게 끼친 해를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리임버스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 가르치는 용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받은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태도입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지만 돌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애를 쓰는 것. 그게 바로 용서받은 자의 자세다. 마땅한 태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부드럽고 신사적이고 또 예의 바르고 교양 있게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누구의 말이라도 귀를 기울여주고 동의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부드럽고 유연한 사람, 온유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혼할 때 어떤 사람을 내 결혼의 배우자로 생각해야 되는가?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유한 사람, 보통 그런 사람을 참 좋은 배우자로 생각을 하지요. 그런 사람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더 급한 것은 뭐냐? 내가 그런 온유하고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기를 원한다면 그건 도둑놈 심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교인은 부드럽고 따뜻하고 인자하고 누구의 말에도 잘 귀 기울여주고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넉 달, 다섯 달 전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목사를 청빙할 때, 야, 우리 목사님은 좀 화를 잘 내고, 뭐 말만 하면 눈 부라리고, 뭐 말만 하면 확 찌르고, 죄송합니다, 이게 경박하게 하면 뭐 말하면 치아라 그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원하셨습니까?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 나는 속에 있는 건 난 참지 못합니다. 나는 바로바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대신에 뒤끝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말을 세게 하는 사람은 뒤끝이 있어야 되죠. 내가 무슨 말을 해서 저 사람이 상처받았을까? 뒤를 생각해야 되지요. 막 뱉어놓고 나는 뒤끝이 없다, 그건 상대방에 대해서 해를 끼치는 거니까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찾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좋은 교인, 좋은 장로, 혹은 좋은 성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기대하는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다 있지요.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 믿는 사람, 좋은 교인, 좋은 목사라고 하는 것은 니도 옳고 내도 옳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소위 말하는 줏대도 없고 명확한 가치도 없고 분명한 태도도 없는 것을 말하는 거냐,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 예예 하는 거냐 라고 또 오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무엇인가, 오늘 세 번째 복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온유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승한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바로 모세다, 그 말입니다. 이게 민수기 1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온유한 사람이 말 안 듣는, 열받았다고 상대방을 때려서 죽입니까? 온유한 사람이 물을 달라고 백성들이 좀 불평하니까 내 열받아서 오늘 내 못 참겠다 하면서 그냥 바위를 빡 쳐가지고,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무리바 반석에 물이 잘 나와서 다행이긴 한데 그랬겠습니까? 온유하고 부드럽고 겸손한 사람이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십계명 두 돌판 중에 한 돌판을 가지고 왔다가 금송아지에다가 집어 던져가지고 금송아지를 박살을 내고 내가 이것도 더 이상 내 마음에 못 참겠다. 내가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백성들 줄 세워가지고 다 마셔. 그래서 백성들에게 맛이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제가 아무리 과격해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줄 세워놓고 내가 오늘 너무 열받았다고 말이지. 예배 태도를 보니까 내가 참을 수가 없다고. 온 음식을 전부 다 섞어가지고 줄 서세요 해가지고 입에다가 국에 넣었다. 제가 그날로 우리 교회하고는 빠이빠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성격이 과격한 사람이냐. 모세를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애굽 땅에서 가장 신의 대표적인 그 신이 뭐냐면 이 소거든요. 이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춤을 추고 난리하고 놀고 있었던 거죠. 그걸 보았던 모세가 얼마나 열이 뻗쳤던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다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상당히 힘이 장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돌판으로 그냥 금송아지를 깨고 금송아지를 녹여가지고 사람들을 줄 서! 이래가지고 그냥 입에다가 강제로 넣을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은 적어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사람 좋은 할배 웃음을 짓는 것 이것만이 온유를 말하는 것은 아닐 거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온유라는 말은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말은 성격이나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 뜻은 가난하다, 억압받다, 겸손하다, 짓눌리다, 낮다, 애통하다 뭐 이런 뜻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원래 이 온유라는 말의 원래 뜻은 야생동물이 길들여진 상태, 주인이 원하는 가장 좋은 상태, 가장 적합한 상태로 잘 길들여져 있을 때, 주인의 훈련에 잘 길들여져 있는 상태, 요 상태를 온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 시대에는 이 늑대가 늑대를 잡아와가지고 집에서 잘 길리워서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주인이 서 이러면 서고 가 이러면 가고 이렇게 잘 훈련되어져 가지고 양을 지키거나 집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이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온유하다, 온유한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부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품이나 기질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떻게 훈련되어졌는가, 그가 어떤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와 기능을 갖추고 있는가, 이게 바로 온유라는 말의 원래 뜻이다라는 겁니다. 부드럽고 다정한 성품이기도 하겠으나 그것보다는 어떤 목적이나 원리와 가치를 가지고 잘 준비되고 그래서 성격이 혹은 성품이 거기에 잘 맞춰 바뀌어진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온유라는 말은 잘 훈련되고 다듬어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지 않고 절제하고 균형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는 언제일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하고 진리와 가치 그런 것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사람, 자기가 희생하더라도 주저하지 않는 성품을 가지는 것, 성숙한 용기를 가지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온유 자체이시지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난 다음에는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움직이거나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먹이기도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파워와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시기도 하셨지만은 단 한 번도 이것을 자신을 위해서 내 성격을 위해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위해서 한순간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폭발적인 능력을 갖고 있고 절제된 성품을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갈 것이라고 하는 스탠바이가 되어있는 상태,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의 영광과 그분의 존재 목적을 드러내는데 나를 사용하도록 훈련하는 것, 그렇게 잘 준비되어져 있는 것, 이것이 온유라는 말의 원래 뜻이다. 나아가서 어떤 곤란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담담해지고 어떤 공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절대로 놓지 아니하는, 끝까지 확고해져 있는 그런 상태, 믿음이 공고해지는 상태를 온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명한 안중근 의사가 이제 하얼빈 감옥에서 1차 사형 언도를 받고 난 다음에 마지막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을 때에 그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편지의 전문은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스승 되시는 유튜브 선생님께서 잘 가르쳐 주실 겁니다. 중간중간 생략하고요. 이 표현입니다.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그리고 중략하고요. 어미는 현세에 너와 죄하기를, 다시 만나기를 기대치 아니한다. 여러분,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살 기회를 찾지 말고 죽으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애통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자신을 버려서라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 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엄마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를 위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네가 그래도 희생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태도, 의에 대해서 확고한 태도를 가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온유의 상당한 수준에 이른 사람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결코 교만하거나 완악한 태도를 가지지 않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런 사람들이 과격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참으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로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이 당한 조그마한 슬픔에 대해서도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아주 소박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지만 반대로 진리와 가치를 지켜야 되는 순간이 오면 결단코 뒤로 물러서지 않으려고 용기를 끝까지 내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말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성품의 문제도 아니고 기질의 문제도 아니고 신앙과 가치와 확신의 문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에 심으시는 새로운 사람의 성품의 특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과 윤리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바른 확신을 위해서 자신을 손에 내어놓는 것, 희생에 내어놓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나간 시절에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끝까지 교회를 지키시고 묵묵하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하고 좋은 날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켜내어 오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은 온유의 또 다른 작은 가치를 실현한 분들이고 또 온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온유한 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시면 곤란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온유해지게 되면 위민턴 다운타운에 그 비싼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까? 좀 더 온유해지게 되면 필라에 제일 비싼 땅을 주신다는 겁니까? 많은 땅을 주신다는 겁니까? 적어도 그런 뜻이 아닐 거라고 하는 것은 충분하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에는 생각보다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열두 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하지요. 이 땅을 분배하면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받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라운드로서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의 집에 거할 수 있는, 다윗이 표현한 대로 내가 궁정에서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주의 민직으로 하루를 거하는 것이 낫도다 라고 말하는, 그 의미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이 가장이 되시는 그 가정, 가정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을 성경이 표현할 때에 땅을 유산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왕되심, 진리로 우리를 끝까지 보살펴 주심, 그래서 약속되어진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미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이런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는 그래서 연약하고 작은 자에게 대해서 세밀하고 따뜻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존중과 신사적임과 또 성숙함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진리적 상황, 가치의 상황이 생긴다면 결코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세상 어떤 풍조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끝까지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진리와 신앙의 가치를 지켜낼 때에 개인적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신사적이 되고 부드럽고 겸손해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고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동성애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큰 물결로 우리 사회와 교회를 향해서 달려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동성애가 당연한 것이라고, 자연적인 것이라고, 누구나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교회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만에 하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라고 설교해서 잡혀간다고 할지라도 저는 잡혀가는 길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교회 안에 동성애를 가진 아들을 분이, 동성애 아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고 한다면 저는 동성애는 죄입니다,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동성애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로되 동성애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분들, 개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사적이고 겸손하고 따뜻하게 이해와 관용과 따뜻함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를 굳이 말한다면 외유 내강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와 가치와 지켜야 될 것, 끝까지 신앙을 사수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단호해지십시다. 끝까지 용기를 내십시다. 뒤로 물러 나지 마십시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겸손하며 신사적이며 따뜻하며 다른 사람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아파해 주는 사람, 그런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십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끝까지 겸손과 사랑과 용기를 놓지 아니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끝까지 경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